좋습니다. 이렇게 드림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참 복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수성 노회에서 참 존경받으시고 늘 인자하시고 많은 목사님들과 더불어 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참 본받고 싶은 목사님이신데 그런 분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부럽고 또한 축복됩니다. 저는 이 드림 교회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3년경인가요? 2002년경인가요? 여기에서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초등부 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장 집사님이 이제 우리 홍영봉 장로님이 그 당시에 부장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초등부 교사를 1년 하고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우명택 전도사님이 계신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곳에 강창술 집사님 여기 이름이 계시던데 제가 또한 성광에서 또 교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집사님도 거기서 선생님으로 만나기도 하고 아무쪼록 이 드림 교회는 저에게는 좀 이렇게 느낌이 색다른 교회고 참늘 오면 좀 포근한 교회고 늘참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초등부 애들이 많이 컸을지 벌써 대학생이 됐을지. 벌써 세월이 10년이 흘렀는데 늘 좋은 소식과 늘 부흥되는 소식과 늘 아름다운 소식이 늘 전해져서 늘 행복하고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부흥이 넘치고 뜨거움이 넘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드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한 늘또 오늘 순회 헌신 예배인데요. 또늘 잘하고 늘 열심히 하시지만 수성도의 남전도 연합회 전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좀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깊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남전도의 연합회 될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한 번씩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목사입니다. 30대 중후반이 넘어가고 있고 원래는 담당하는 부서가 원래는 청년부 대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면 한 번씩 동네에 이제 모기차가 온 것을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때 모기차를 따라가는 많은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배 안에 회충이 많으면 모기차 냄새가 좋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기차를 따라다니다 보면 제가 1970년대에 이제 태어난 이제 사람인데 부족한 목사인데 그 모기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마을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다 보면 모기차가 사라지고 나면 어느덧 길을 잃어버린 낯선 곳에 와 있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동네별로, 마을별로 무엇을 파는 분들이 참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회관이나 이렇게 어른들 많이 모시고, 그러면 무엇이 있나 싶어서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갔던 적이 많이 있고, 또 시장에만 가도 그렇죠. 어떠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있고 같이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싶어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어느덧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 자리에 가서 보고 있는 한 번씩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 이끌리면서 움직이거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생각 없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번씩 그런 경험도 있죠.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식당에서 밥을 지으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식당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고, 또한 후각과 청각과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유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이끌림이 없어서 그저 그렇게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멍함, 그런 멍함조차도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무엇에 이끄시면서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삶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오시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아니면 평생 아둥바둥 큰 집을 한번 사보겠다, 또한 돈을 모아보겠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렇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그한 가지의 목숨을 두고 이끌림을 당하여서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보다 적용의 범위를 좀더 좁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무엇 때문에 나 오셨습니까? 주일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섬기고 부서별로 섬기시고 예배를 잇는 이 순간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시간이 4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집이 좀 멀리 계셔서 교회 계속적으로 계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주일의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끝낼 때에 뭔가 모를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최소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삶의 지침서, 다르게 말하면 아니 삶의 방향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 전체적으로 크게 본다면 이 본문만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좋은 본문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성경 전체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택함받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만큼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보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빌립의 모습과 상황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뉴스에서 무엇을 주로 보고 계십니까? 참 세상 살기 힘들죠. 정말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두려울 만큼 새벽 일찍 어디에 간다는 것이 참 겁이 나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분명히 그 여자분도 새벽 기도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갔는데 새벽 일찍 검은색 양복을 입고 그 여자분을 뒤따라간 것은 아니지만 차를 향해서 뒤따라갔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두 번 보면서 이제 비명을 치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새벽에 나가는 자체가 저는 아주 선량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제갈길을 갔을 뿐인데도 붙들어서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목사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만큼 세상은 각박하고 정말 두렵고 누구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사례입니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손주, 손녀가 조금이라도 어린이집 가서 늦게 오거나 학교에 가서 늦게 오면 온 전화에 불화통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에 갔는지 확인하게 되는 그만큼 세상 살기가 참 각박하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이제는 길을 걷는 것조차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묻지 마.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불만이 있으니까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칼로 찌르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고 어렵고 혼동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해야 될 이 땅의 교회와 교단의 모습도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들 만큼 혼돈과 불확실의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자녀가 성공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빌립이 살았던 시대는 이러한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정신적인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은 당시 로마는 세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속국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꿈꾸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이 존재 하나는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 말할 만큼 그들에게는 영웅이었고 그들의 전체를 이끌을 수 있는 어떠한 원동력이 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주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멋지게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십자가에 비참한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 처형 사건에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어두워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이후에 그가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사람도 많이 있었고, 한마디로 사회적인 전체가, 유대의 사회적인 전체가 너무나 혼돈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시는 그 당시에 한 대낮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생기며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또 얼마 뒤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생기고, 한마디로 사회 전체에 혼란을 가중시켰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일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다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저들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돌에 맞아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장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낀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그 이후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했던 예루살렘에는 삽시간 혼란이 생기고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와는 다르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믿는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의 상황입니다. 빌립은 분명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하고 참다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나아가서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믿게 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을 따르고 격려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믿음의 제자들을 죽이려 하고 핍박과 환란이 눈앞에서 닥쳐왔을 때에 빌립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빌립이 자신의 안전과 도피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모든 곳과 모든 장소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어쩌면 빌립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라는 이방인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게 된 곳이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는 그러한 역사를 그가 친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빌립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구나. 이제는 좀 더 사역할 만 나는구나. 아픈 사람이 낫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생기는 이 멋진, 다르게 말하면 나도 내 스승 대신 예수님처럼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정말 사역할 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이유도 알 수 없이 남쪽 지역인 가사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그 가사로 향하는 그 길에서 그는 홀로 있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 뒤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말씀을 풀어주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오실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일 이후에 그는 수십 킬로가 떨어진 아소도라는 지역에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4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이끌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에 이끌려서 지금 이곳까지 여러분 오셨습니까? 빌립은 혼돈과 핍박의 시절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고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고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친히 죽으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가장 믿었던 동역자들과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수 없는 너무나 외로운 이 빌립의 모습 속에서 그는 무엇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빌립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이끌어갔던 것은 그의 사례적인 판단과 이성과 어떠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성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안정적인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끈 것은 성경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이끈 것은 바로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영,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그를 이끌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유독 2000년 전에 살았던 빌립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당시 시대보다 더 어렵고 혼란한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불변의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 결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복음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벗어나서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는 물질을 가지고 있고 성공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전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더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가장 완벽하고 절묘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그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신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여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뼈 빠지게 모든 것을 하고 이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리든 나이가 30이든 40이든 중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씀 안에서 바로 살지 못하라면 말씀의 채찍을 가지고 징계하며 벌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그것을 방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들음에, 말씀을 믿고 들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초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느덧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 물심양면 모든 것을 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진급을 하며 승진을 하고 아파트를 더 넓은 거 사서 평수를 늘르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지면 질수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주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그것은 고난과 아픔과 연단이 있을 때에 주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연단이 오기 전에 미리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자에게 우리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씩 주위를 보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맹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도로가에서 만나보면 도로블록이 이렇게 노랗게 볼록볼록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청년들을 이끌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렇게 앞을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과연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의 있게 보니까 도로를 건너고요, 신호등을 건너고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버스를 서서 버스를 타고 내리든 너무나 보는 사람보다 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렇게 스위치에 보면 지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점자 형식으로 무언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 책도 제가 만져보고 그것을 만져보지만 이것이 이것인지 저것이 저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만져봐도 이것이 1인지 2인지 다 그 모양 그 모양인데 그런데 그분들은 흩으면 바로 글을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 아무리 읽어도 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 한 것밖에 없는데 읽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발달되어 있고 민감하다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무엇이 민감하겠습니까? 만지고 듣는 것이 민감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처음에는 세미하게 들리지만 나중에는 우리와 같이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의 삶을 승리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귀를 세우고 눈을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 집중된 마음으로 무엇이라 내게 말하는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인두로 찢으며 새기듯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성령에 민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집중할 때에 우리는 민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에 민감한 사람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먹는 것을 좋아하면 후각이 발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자기가 관심 있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에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생각 없이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그저 의미 없는 섬김은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교회에서 받는 훈련이나 섬김들이 그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한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니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 자리에까지 예배를 참석하며 말씀을 듣게 하며 경청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앞날을 알 수 없었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며 자신의 해야 할 사명을 묵묵히 해낸 빌립 집사처럼 성령이 이끄심을 믿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주위의 사람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